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내게 하신 대단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붓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를 지지 못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구절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정치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들과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이라든지 나치 아래 홀로코스트를 겪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든지 그런 실제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해석하는 거죠. 오늘 뭐 새벽부터 그런 사안들을 다룰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 특정 신학적 관점이나 아니면 정치적 관점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여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거절했다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손을 잡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는 물음입니다. 바로 이 본문 1절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 혈통을 밝히지요. 우리로 따지면 뭐 나는 한국 사람이고 뭐 김에 김씨 무슨 파 몇 대 손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 씨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 정 씨하고 이 조 씨가 제일 많던데 하여튼 이 자녀는 많이 낳고 봐야 됩니다. 그 이게 사실상 뭐 우리는 재미로 따지지만서도 뭐 말문을 트는 안 그러면 소재로 삼는다든지 큰 의미 두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이 원초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외의 의미는 사실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지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한 그 중요성을 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시 역사 속에 위치해 있는 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전부입니다. 우리 사실 때때로 어떤 대단한 인물들을 생각할 때요, 그 시대적 상황과 역사 속에서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이 되살아나길 바라지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다 해도 사실 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가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그만큼의 어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이 미국인, 그 미국이라는 활동 영역, 그런 모든 배경과 이 상황들이 엮여서 한 사람의 역할과 그 일의 생명력이 부여됩니다. 똑대는 시대와 상황에서 떼어난 이 영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온 인류가 그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오늘날의 의학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컨대 뭐 항암물질 개발이라든지 바이러스 연구라든지. 여기에 기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실 그런 과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도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이 환경 속의 우리입니다. 바울도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시대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별종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소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와 같은 혈통,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모르는 뭐한 100명이 재난을 당해서 죽었다 칩시다.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재난이 닥쳐서 100명이 죽었어요. 우리한테는 똑같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100명이나, 저 지구 반대편 100명이나. 그래도요, 얼핏 보면 이 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우리 그 마음이 더 갑니까? 성금을 내면 어디다 내고 싶어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재난당한 우리나라. 그 100명의 사람들. 물론 그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수는 자기 민족, 자기 국가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더큰 눈물을 흘려요. 그 생명의 귀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의 목숨도 귀하고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의 목숨도 귀하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더 흘립니다. 반드시 그렇지요. 우리 외교부가 하는 일도 그렇지. 어디 나라 제3세계 재난 당하면 가서 한국 국적의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미국인이 태워달라 해도 태워주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을 먼저 찾지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의 심정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을 찾는 애타는 마음, 이 바울도 자기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 속에 특정 환경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이거든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선포하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확신입니다. 소망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거 잘 알려진 이야기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이세벨이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갖고 850이지. 대결하고 뭐, 말 그대로 1대 850 대결해가지고 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엘리야 선지자가 다쳐 죽이라 해가지고 그 가짜 선지자들 막 죽습니다. 이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면 사실 패배를 맛본 이세벨이 꽁무니를 내려야 될것 같잖아요. 아니, 850명과 한 명이 정면 대결을 했는데, 850명이 뭐, 완전히 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녀였냐면은, 기가 꺾이질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 저걸 잡아 죽이, 저 선지자 잡아 죽이,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죠. 그 850명과 자기 혼자 홀로 서가지고 이 대결해서 이겼지만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뜹니다.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말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후반부인데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배교했던 이 날라리 같은 사이비 선지자들 말고 정말 자기와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하던 참된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자기 친구는 자기 곁에 자기랑 동역하는 사람 한 명도 남지 않았거든요. 홀로 남은 것 같았겠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나도 잡혀 죽기 직전입니다. 이 엘리야의 애타는 기도였죠. 이때 하나님 대답이 참 기막혔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네 혼자 남았다고 헛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7천명 남겨두었다. 이 사실 7천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그 7천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딱 7천명이 남아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 7이라고 하면 그 완전수입니다. 우리나라 수에는 그런 게 없죠. 뭐 그 아라비아 숫자에도 사실 그런 뜻이 없는데 히브리 숫자에는 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이 7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나를 따르는 완전한 이 성도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 7명이라 하지 않고 7,000명이라 하지요. 그게 많다는 뜻이겠지요. 예, 7명이 아니라 7이, 하필 7이 들어간 1,000명이 다음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남겨놨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왕비 이세벨이 살벌하게 설치던 시대거든요. 7,000명은 그냥 10명도 상상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오죽하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유일하게 자기 혼자 남았다 착각한 거지요.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너가 몰라서 그렇지. 7,000명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자기 홀로 고립된 기분이 들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바보 같고요. 나만 어리석은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요. 나만 뭐 제대로 된뭐 목사인 것 같고. 다른 사람 막 죄다 뭐 나일론 신자같이 보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나만 반은 의무감, 반은 또 관성으로 막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한달 살림 막 꾸려가기도 빠듯한데 나만 막 어리석게 막 꾸역꾸역 아껴가면서 헌금하는 것 같고 나만 막 애들 뭐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뭐 데이트한다 바쁜데 막 우리 자식만 막 꾸벅꾸벅 졸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두려워해가지고 남들 다 요령 피우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려고 막 애쓰는 것 같고요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이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외롭고요 두렵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막 깊이 가라앉을 때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헛소리하지 마라고. 7,000명 남겨놨다. 사실 이세벨 당시에 그 7,000이란 숫자지요. 오늘날 그래도 수천만 명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까?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핍박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죄다 타락한 것 같고 뭐 추천할 만한 교회 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요. 그래도 많이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뭐라 합니까? 5절을 보니까 다시 은혜라는 말을 꺼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깨끗하고 선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토록 넘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만 명 남겨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품이 넓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철저히 남은 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남은 자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 이후에 건립되면서 사실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이 국가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였지요. 도시계획 할 때마다 성당 짓고 교회 짓고요. 법당도 세우면은 교회가 제일 미흡해졌다 하잖아요. 이미 그 시절은 우리는 가고 있음을, 이미 갔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그 시절이 추억이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남은 자 의식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의식 없으면 우리조차 휩쓸려 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소망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해본 교회는 그걸 추억 삼고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한때 그랬었지. 그래봐야 부질없더라. 허전하다. 우리만 남았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남겨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달랑 우리만 남은 것 같을 때 있죠. 나 자신만 남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흥이 임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뭐 런던 시대에 뭐 저기 중국 교회 부흥한다더라. 요즘은 미국이 아니라 저기 남미, 뭐 브라질, 뭐 칠레 이런 곳에 막 그 교회가 동네마다 들어서고 있다더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 남겨두었다는 소식 듣고요. 엘리야가 그 7,000명 찾으러 갔습니까? 같은 동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만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소식 듣고요. 힘을 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 감당합니다. 그 자들 만나려고 누군지 수소문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뉴스 자체로도 엘리야에겐 충분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요. 제자 만들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7,000명 남겼다는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바로 19장 19절에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제자 삼는 모습이죠. 엘리사 찾아갑니다. 자기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고 또한 이 시대 여전히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저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 사명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겠지만은 거기 뭐 낙담할 이유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비난 더욱 거세질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표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앞에서 말한 남은 자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남겨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유명사 아니잖아요. 그죠? 형용사로 지금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언제는 남은 자가 하나님 선택한 자고 지금은 또 남은 자가 버려지는 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뭐라고 합니까? 더 악화되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둔하여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우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는 병은요. 둘 중 하나거든요. 그 유지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자생력을 통해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어 가든지.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한 가지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우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8절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표현합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눈과 귀를 가지고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도 학생들마다 깨닫는 바는 다르다는 것. 하물며 이 사람의 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으로 9절과 10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에 대한 다윗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저주를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러나 그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에 대한 갈증은요.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응징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실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악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이만큼 헤쳐먹었으면 이만큼 너가 벌을 받아라는 건 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자들이 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에 있을 그 악의 패배. 지금은 반칙하고 요령 피우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잘 되고 평안한 듯 보이지만은 결국에 닥칠 그 멸망, 이는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를 시행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집행하시기를.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르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니면 버린 사람인지. 저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니까 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지적인 영역인 것이지 우리의 실천적인 영역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복음 들고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 혼자 남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실상을 깨닫고 바로 했던 일이지요. 제자 삼는 것. 저 사람이 멸망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스치게 하신 것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 나눠줘야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열대과일 이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이런 거 비싸서 구경 잘 못했습니다. 요즘이야 과일 중에 제일 싼 과일 아닙니까? 열대과일 이런 것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요. 구경도 잘 못했어요. 한 번은 그 우리 집에 열대과일 많이 생겼는데 어머니께서 막 옆집에 나눠주고 하시더라고요. 막 박스채로 생기셨는지. 그 얼마나 그 아깝던지. 아 저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 먹고 나니까 물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먹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바나나가 그 얼마나 금세 상하는지 몰라요. 금세 새까매져 버립니다. 어머니 그 아시는 거죠. 돈이야 쌓아놓을 수 있다 해도 먹을 것 쌓아놓을 수 없다는 것, 그 썩는다는 것. 나중에 예수님은 그 말까지 하죠. 돈도 썩는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오히려 커집니다. 오히려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그 감격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누군가를 남기셨고요. 세속적인 직장 속에 누군가를 남기셨고요. 우리 자녀들 학교 속에 또 누군가를 남기셨고요. 또 우리를 또 성도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다 다른 상황 속에 우리 각자를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혼자 바보처럼 우두커니 남겨진 것 같은 심정 들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뭐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없는데 우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다 크리스찬인데 교회 가는 사람은 자기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심정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요. 다시 은혜를 나누러 가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 이 자리에 남겨진 우리의 사명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남겨두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연약한 마음에 나만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있습니다. 내 마음 위로 받으려 이 엉뚱한데 기웃거리는 나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남겨두신 당신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때에 더욱 당신의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홀로 썩히는 은혜가 아니라 나누어 불리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고백하기로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보다 나을 것 없고 버림받아 마땅할 죄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당신의 이름을 우리 침이 마르도록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